내니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시지 않으시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항상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3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초대교회를 이 열두 사도들에게 맡기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열두 사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잘 훈련시켜야만 초대교회를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비유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병 고치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부여하셔서 훈련시키기도 하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5절에 예수님께서 급한 뜻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뭔가 바쁘십니다. 무리들은 내가 보내겠다,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제자들의 등을 떠미십니다.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44절에 보시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남자들만 5천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 10,000명 혹은 20,000명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열두 광주리나 남았는데 그 뒤처리, 뒷정리를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는 거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3.1교회 성도들이 10,000명 이상이 이 비관을 사용합니다.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면 청년부 한 진이 비관 정리를 합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지하부터 8층까지 쓰레기통 정리하고 또 의자도 정리하고 다 하다 보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한 30-40분, 보통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명이 함께 동역해도 이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000명, 20,000명 되는 군중들 돌려보내는 일 나 혼자 감당할 테니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급하시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촉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의 전공이 뭐죠?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부들은 아니었지만 핵심 제자들이 다수가 어부들이었으니까 배 타고 건너편 가는 거 제일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인근의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편 가는 거 식은 죽 먹깁니다. 눈 감고도 건너편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요한 이런 핵심 제자들이 20년 동안 한 것은 무엇이냐? 배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 바로 배 타고 건너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 가는 일 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젓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 일을 밤 사경이 되도록, 해질녘에 출발해서 밤 사경이니까요, 새벽 3시에서 6시가 밤 사경인데 최소 10시간 동안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풍랑이 너무 심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영역에서 제자들은 실패와 낭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 손끝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들 손끝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드는 군중들은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우쭐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군중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국무총리 됩니다.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야, 내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다니, 내 손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배 몰고 건너편 가는 것도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그랬는데 풍랑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니 어디로 갔습니까? 53절입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베세다는 북쪽인데 게네사렛은 서쪽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착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났지, 내가 이런데 특별한 탤런트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열매가 있지라고 어깨를 우쭐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마르막대기 같은 우리 부족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데 감사할지 모르고 순간순간 교만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가끔씩, 정말 가끔씩 너무너무 가끔씩 감사하다고 문자가 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가끔씩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옵니다. 근데 그 가끔 있는 일이 지난주 주일날 제 설교 마치고 일어났어요. 한 분이 목사님 설교에 너무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면 안 됩니까? 문자를 받고 야, 이 성도님 진짜 영안이 열렸네. 정말 이분이 사람 볼 줄 아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되죠? 저는 망하는 겁니다. 저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날 그 시간에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죠? 그 5천명의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굶주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오병이어를 떼어서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냥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나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 없이 안 돼. 내가 은혜를 주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쓰임받는 존재야.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신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숨 쉴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힘겹게 풍랑을 맞이하면서 노젓는 그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파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웬만한 파도는 눈 감고도 헤쳐갔던 그 베테랑 어부들인데 이 파도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난을 맞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밤 사경이니까요. 10시간 동안 노를 젓다고 예상이 됩니다. 팔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억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를 젓는데 당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장 추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배고플 시간입니다.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배를 타고 출항을 하면 그때부터 월급이 오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병장 월급이 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 타고 출항하면 12,000원으로 돈을 더 줍니다. 위험수당이라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배 타고 출항을 하는데 레이더로 웬만한 태풍이나 어떤 파도가 오면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 피해 갑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갑자기 오면 이 레이더로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온 배 선원들이 집기들을 밧줄로 꽁꽁 묶고 기둥에 자신의 몸을 꼭 이렇게 지탱을 하게 됩니다. 한 2시간, 3시간 동안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탔던 배에 한 200명 정도 선원이 탔었는데 풍랑이 불어오는데 200명이 갑자기 종교가 다 생기는 거예요.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배에서 흔들리는 태풍 안에서 이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영적인 원망이 더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갔는데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거친 파도를 만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우리들끼리 갔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험한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는요, 그 고난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불평이 목구멍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가셨나는 거예요. 나보고 순종하라 해서 순종했는데 아멘 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크게 닥치느냐. 제가 29에 몇 년 동안 주저주저하다가 아멘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되기 싫었던 삶이 목회자였는데 목사님들 고생하는 것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주님 목사만 안 되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신학교의 문을 탁 들어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 수백 명이 한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좀 젊은 편이었어요. 30대, 40대,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순종해서. 그러면 순종한 사람들 앞길을 주님께서 좀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점심시간이 돼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의 타이반 끼니를 거른 채 금식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로 배를 채우시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이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순종했으면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순종했으면 그래도 먹을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딱 들어가면 그래도 이런 것 저런 것 어렵게 결단했으니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희 집이 어려워졌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결혼했는데 덩달아 아내의 집안도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기근이 들어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독한 가뭄 때문에 고생해요.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쓰면 주님께서 폭포수 같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목축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형통의 길이, 인간적인 평탄한 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지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기록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가운데 어두운 동굴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만 했던 그들이 마가복음 6장을 딱 펼쳐보는데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풍랑 한가운데서 떠밀려서 이리저리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바로 이 풍랑을 겪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겹지만 풍랑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라고 제자들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겸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 마치 풍랑 위를 항해하다가 이리저리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평탄한 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주님의 진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난과 풍랑과 아픔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뭐냐? 4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요. 47절, 저물매 배는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십니다. 그리고 뭇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뭇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좌초되지 않도록, 그들이 강건하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뭇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아픔, 눈물, 고통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찾아오시죠? 48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면 좋을 텐데 밤 사경에 왔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겹고 아플 때. 그런데 이 밤 사경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최적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지켜보시며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조금 일찍 왔으면 아마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조금 이따 오셔도 괜찮은데 라고 자만하며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제자들이 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도 아니고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에 보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Good, better, best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good,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better가 있으면 그 better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good, better보다 더 좋은 최적의 것이 있다면 best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했을 때 그 best 타임이 언제냐? 밤 사경이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찍 오기를 원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장소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때 자신들을 구원하신 밤사경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48절을 보시면 밤사경의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오셨다가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한 신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이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자들보다 더 빨리 가셔서 앞서서 놀래켜 주려고. 이런 굉장히 황당한 신학자의 그 논평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두 번째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 학설.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고 뭐라고 말하죠? 유령이다 말하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라고 말하니 마음이 상해서 섭섭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이것은 청파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소장파 학자의 주장인데요. 네, 저의 주장인데요. 학계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세 번째 이것입니다. 지나가다의 헬라어가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파레르코마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 구약을 신약의 언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구약의 이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 파레르코마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간다라는 표현 파레르코마이예요. 또 출애굽기 34절 상황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께서 지나시며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빨리 지나가십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약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령이다! 라고 놀랍니다. 왜요? 왜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일까요? 5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 마음이 딱딱해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늘 선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닥친 그 고난의 파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무지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영적 무지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어느 구절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구절과 링크를 시킬 수 있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과 오버랩되죠? 바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과 오버랩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아예 지나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을 때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아예 면제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더 극심한 고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시고 오늘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묵히 주님이 가라하신 건너편으로 노젓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세속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험난한 파도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